할렐루야. 아멘. 기도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로 넘어가십시다. 12장 고난주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매번 매해 반복되는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올해는 특별히 새로운 겁니까? 새로워요? 늘 새로워지기를. 금식이라 했다고 힘드십니까? 금식하니까 새벽에 일어나시기 편하지 않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1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교도할 때 여자 성도님들 먼저 한 절씩 그리고 남자 성도님들 이어서 그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마도 고린도 전서를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본문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12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이제 바울이 쭉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은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사실 고린도 교회만 놓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양하게 우리가 신앙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역사 속에서 보면 상당히 왜곡되이 해석되어 왔고 그런 역사가 너무 버라이어티하고 또 너무 과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이 바로 그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경험해왔고 들어왔더니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본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면 쉬울 텐데 그러기가 힘들다라는 사실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성도에게 가장 혼란을 주고 또 오해를 일으키는 것이 은사입니다. 12장 오늘부터 이제 오늘은 사실 서론적인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14장까지 이어서 한 몇 주에 걸쳐서 보려고 하는데 최 목사가 어떻게 인사를 이해하고 논할까 기대하고 나오셨을 텐데 그죠? 기대를 안 하셨구나. 다행이네. 자, 그러면 이제 볼 텐데요.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고 너무도 우리가 왜곡하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에 대한 시각이 너무도 다양합니다. 교단에 따라 다르고요. 그리고 또 시대 속에서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특별히 우리는 특정한 분위기와 연결되어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지난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심하게 왜곡되어 이해된 것이 바로 이 은사의 문제입니다. 은사라는 말이 격동의 20세기 후반 70년대 80, 90, 2000년을 넘어온 이 과정 속에서 어떤 특정 집단, 사이비 이단이라든지 그리고 신비 종교라든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소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은사라는 단어가. 그래서 다양하게 무슨 은사 집회, 또 은사 개발, 막 이런 말들로 사람들이 교회가 아닌 어떤 기도원이라든지 특정한 지역에 가서 이런 것들을 마치 자신의 노력과 기도와 또 어떤 사람의 안수와 뭐 그런 걸 통해서 받아내는 개념으로 은사를 생각해서 상당히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오해되고 왜곡되고 굴곡진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우리 성경으로 들어와서 성경을 읽어내고 자신들의 그런 신비적인 그 영향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성경적 근거를 성경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왜곡되어서 해석되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종교 그리고 그 종교성,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가장 중요한 그 힘의 무기는 초월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라는 개념이 갖는 힘, 그것은 초월성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제한적이고 한계 속에 있는 인간들이 초월의 힘을 빌려서 자신들의 상황 속에 있는 그 한계를 극복하고 싶어서 종교를 만든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신에게 절하고 또 신에게 무언가를 하죠. 열심히 공을 들이고 근데 그 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온갖 잡신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모르고 누가 일할지 모르고 걸려만 들어라 한 신만 그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 초월적인,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뭔가 이 신념을 보여야 되잖아요. 이 신에게. 신에게 뭔가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주술적인 행위들이 곁들여지는 겁니다. 자기의 몸을 자해하기도 하고 뭔가의 막 행동을 통해서 신으로부터 관심을 받게 하는 거예요. 잇도 않는 신이지만 그래서 어떤 신이 나의 이 정성, 지극정성을 보고 감동을 해서 지금 내 앞에 현실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종교를 만들고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이 초월적인 영역과 소통한다고 믿어지는 어떤 주술사들, 신령한 자들, 점괘를 잘 보는 사람들, 어떤 훌륭한 고승 뭐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과거 들려달라 그러고 내가 불확실히 불안해하는 미래에 대해서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쫓아다니는 것이 결국 종교인 것이죠. 그런데 불행한 것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식의 접근을 한다는 것에 기독교에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독교는 대단히 고급 종교입니다. 종교라 해서 그렇지만 고급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어떤 저급한 행위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자처하는 우리 많은 신앙인들 속에서도 혹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남보다 더 많은 은혜, 은사를 추가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특별한 어떤 행동들을 하십니까?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은사를 받으면 미래를 예측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고 불확실한 그 불안에서 건져주고 또 성공하게 하는 선택을 답을 가르쳐주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내가 너보다 낫다 그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진 대단한 어떤 현실들을 그런 수단을 통해서 회피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의 내 문제가 있어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왜 내게 그런 고통을 주셨을까 했을 때에 거기서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답을 찾지 않고 다른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빨리 이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서 예언을 좀 해주십시오.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으로 좀 이 마음의 위로를 삼고 싶어서 그럴 때가 좀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요즘 뭐 요즘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인기 있는 스타 목사들 그들 뭐 중에 보면은 상당히 이런 얘기들을 많이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누가 자기를 예언을 해줬는데 이러이러하더라. 그러면서 그 예언이 이렇게 정확히 이루어졌다. 거기까지 좋은데 그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해요. 도대체 그 예언해준 사람이 누구냐고. 주소 좀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어떤 설교의 집회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예배 끝나고 수없는 문자나 이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그 집 연락처 좀 가르쳐달라고. 어떤 기독교의 우리 본질을 이해하는, 오해하는, 대단히 오해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종교는 어떤 초월에 기대는 종교가 아닙니다. 초월성에. 초월을 인정하죠.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여러분이 노력해서, 수고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것을 포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나 잘남이나 남다른 어떤 나만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지 않다라고 선언하고 시작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계시 종교라고 하는 때 이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시면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계시 종교, 우리는 계시에 의존해서 믿는 종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 자꾸 고생해서 초월성을 얻어서 하나님을 알아내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와주시고 보여주시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해주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어떠하심, 성품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은사라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해해 오신 은사와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충돌됩니까? 혹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까? 그게 은사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구원 얻었음을 확증하는 것. 나는 구원받은 자야 라고 확증하는 것. 이게 은사받은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방언 받고 싶죠. 예언하고 싶고.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것, 이것이 믿어지게 하는, 그래서 그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은사입니다. 초월적인 어떤 것보다도 또 그것을 소유함으로 남보다 높아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데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온전히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알게 되는 것, 이게 은사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 말씀이죠? 그것보다 말씀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믿어지는 것.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거기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계시한다 그랬죠. 그 계시를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믿어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오늘 성경의 초반에도 얘기하듯이 예수를 주로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그분의 은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자신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표현해 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알면 결국은 곧 우리가 계시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이렇게 장황하게 은사의 문제에 들어가면서 서두로 12장 1절부터 3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두이면서 가장 중요한 이 두 장, 세 장, 12, 13, 14장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를 3절 후반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3절, 12장 3절 후반절을 읽어보십시다. 후반절은 또 거기서부터예요.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왜 바울이 이것을 제일 먼저 언급했을까? 성령으로는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바로 성도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자체가 성도가 받은 가장 큰 은사라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12장 읽었지만 8절, 9절, 10절에서 쭉 나오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치는 은사 쭉 나오는 이 아홉 가지의 독특한 이것만이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12장. 바울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한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6절에서 8절 시작.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예. 여기 보면 고린도 예언만 빼고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은사라고 합니다. 섬기고 나누고 이 가르치고 다스리고 이런 아주 우리 너무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일반적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성품들 이게 은사랍니다. 그런데 예언, 뭐 방언, 영분별 이런 병고치는 특별한 어떤 이 부분에만 제한돼서 이것 마치 고급적인 은사인 것처럼 그리고 이 로마서에서 나오는 이런 은사들은 누구나 다 있는 어떤 저급한 은사처럼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 로마서보다는 고린도전서의 은사가 더 받고 싶어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은 대단히 이 바울의 의도를 가르침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그 의미가 하나님을 가장 명확하게 안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를 떠나서 그분의 성품 자체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선택하신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운명을, 삶의 태도를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은사를 주실 때 그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그것을 알아서 보여주신 계시를 밝히 아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아는 것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자랑이 아니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쭉 12장부터 볼 예정인데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혹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사에 대한 생각들을 잠시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은사론을 강론하고 막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다양한 교회에서 다양하게 경험하는 은사의 현상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서 평가하고 어떤 비판하고 답을 제시하고 이런 것보다는 은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도대체 바울은 어떤 성경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 교회사를 거치면서 대단히 변형된 형태의 은사 이해를 해왔습니다. 이 변형된 형태의 은사 이해라고 했을 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대단히 특정한 초월적 현상으로만 이 은사를 너무 제한해서 이해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그렇게 제한을 하려 했습니다. 이것을 좀 우리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은사는 초월적 현상이 아니다. 현상이긴 하지만 거기에 갇힌 것이 아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은사 받음이 우리 성도들 간의 신앙의 수준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이야기죠. 심하게는 어떤 방언을 받으면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하기까지 하는 것은 대단히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 저급하게 이해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곳에 그 기도원 같은 데는 옛날에 기억이 있는데요. 어떤 방언에도 수준이 있다면서 기초 방언에서 중급 고급 방언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가르쳐 주는데 잘 열심히 하면 덤으로 어떤 몸을 진동시키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막 이런 가르쳐서 뭔가를 이렇게 주는 어떤 수료를 하면 이수로 하듯이 무슨 영어 ESL 클래스처럼 그렇게 방언이나 이 은사들을 이해하는 대단히 잘못된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이 14장, 이 세 장을 쓰지 않았더라면 그와 같이 난무한 오해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와서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장에 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보았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분열이죠. 갈등으로 분열되고 누군가 교만해지고 그 교만이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다고 그러고 이제 오늘 와서는 예배 가운데 방언을 통해서 영적인 수준이 높다는 것을 자랑하는 그래서 서로 다 방언하려고만 하는 그런 현상 속에서 바울은 이 은사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돼. 왜 바울은 이 은사에 대해서 그와 같이 중요히 다루었는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이 세 장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영적 은사에 대해 꺼내든 이유입니다. 우리가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냐. 자, 이것이 전제입니다. 왜 지금 이 문제가 나오게 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성도가 되기 이전에 고린도라고 하는 이방적인 그 대단히 문란한 상황, 신적인 문란함, 성적인 문란함, 그래서 성적인 문란함 이미 앞서서 다루었고 이방신에 가가지고 대단히 어떤 그들이 젖어있는 신앙적 이방 신앙적 패턴이 있었어요.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 예를 들면 초자연적 또는 사탄의 세력, 악의 영의 세력에 넘어가서 황홀경이나 무아지경이나 이상한 현상들을 쓰러지거나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끌려 들어가는 데에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방신에 가서 그런 엑스타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들어와가지고 바울이 사역하면서 가르쳐 주었던 어떤 은사라든지 어떤 그 이해에 대해서 자신들의 과거 경험과 연결 지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스란히 자기의 과거 경험을 가져와서 교회 안에서 똑같이 그런 현상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이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의 그릇 끄는 대로 끌려갔다. 바울은 이미 8장 4절에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오늘 여기서는 말 못하는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비 종교의 어떤 끌리는 힘에 이 사람들이 익숙하게 끌려 들어갔던 어떤 그런 신앙적 패턴을 가지고 교회에서 동일하게 그러고 있습니다. 12장부터 시작하는 이 성령의 은사는 14장에 이르러 결론으로 도달하면서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하는 목적에 도달합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바로 이들의 잘못된 신앙적 패턴을 수정하고 교정해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12장, 13장, 14장은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은사의 목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도대체 무엇이며 그 의미가 무엇인가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것을 수정해 주겠다 이걸 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은사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나열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죠? 예. 그래서 잘못된 것을 교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은 오늘 21세기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되고 편협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가장 분명하게 대두된 문제는 예배 가운데의 방언이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 은사 리스트가 세 번에 걸쳐 나오는데 거기 동일하게 생략되지 않고 동일하게 나오는 은사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곧 방언입니다. 이유는 방언이 은사 중에 중요한 방언이어서 은사에서가 아니고 이 고린도 교회에 방언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였냐? 이들은 공동체 예배 모임 가운데서 방언을 하고 싶어하는 열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지독하게 그 방언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서로의 어떤 사랑의 실패로 이어졌고 오히려 이 방언이라는 것이 영적 수준을 구별하고 지위를 만들어내는 기준으로 이들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이와 흡사한 문제가 있죠.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신들에게 전에 제사하며 엑스타시를 경험했던 과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대단히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언어로 말을 하거든요. 말 못하는 신에게 그냥 환상, 황홀경에 있었던 이들이 이 기독교로 들어오니까 새로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이 관심도 있었고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성령의 은사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언만이 아니라 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를 대변하지 않는다. 그 한 가지가 대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언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언이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우리 빈번하게 사용하는 개념이 이제 영성이라는 개념이죠. 영성. 그래서 영성이 풍성한 사람이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영성이 깊다 이 말을 마치 은사가 많다 이렇게 공식화해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성이 많다, 은사가 많다 이 말은 결국 어떤 쪽으로 귀결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낸다. 이렇게 귀결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영성이 깊은 사람이 무언가 초월을 꿰뚫어보고 그래서 그의 능력을 통해서 나의 어떤 신앙적 도움을 얻어보려고 하는데 그를 찾고 이해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여기서 신령한 것을 언급하는데 신령한 것은 결국은 이 우리가 11장까지 이해했던 고린도 교회 안에 지배적으로 했던 것이 바로 신령한 것들. 그래서 스스로 신령하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 결국 이 신령한 것들은 자기들의 교만의 수단이었습니다. 교만. 그래서 이 은사도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신령한 것을 통해서 자기가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성령이 도대체 너희들 가운데 무엇을 하시느냐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3절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방언을 주고 예언을 하게 하고 결국 이것을 목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성령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영적 현상들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성령, 너희들 안에 이 성령이 도대체 일하고 계시냐, 이거를 바울은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하심의 목적이 무엇이었냐, 12장에 가면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13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오고, 14장으로 가면 특별히 예언과 방언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는가, 결국 전부 다 보면은 성령께서 네 안에, 너희 안에 어떤 일을 해 가시는가를 바울은 지금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강조점은 바로 예수의 주 되심에 있습니다.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가장 잘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한 입으로 주를 고백하느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다. 이게 은사 같지가 않죠. 은사 같지가 않죠, 여러분. 그런데 로마서 1장 11절에도 그렇고 6장 23절에도 그렇고 바울이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신령한 은사를 줄게 하고 말하면서 그 신령한 은사를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은 구원이고 은사는 은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모두가 받았으니 똑같은 스타트 라인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은사를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방언을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한,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그게 은사랍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평하게, 동일하게. 하지만 그 무게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겐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주셔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잘 섬기는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은 3절까지만 할 텐데 4절부터 쭉 나오는 각자에게 우리 각각에게 성령께서 일하신다, 주신다. 각각이에요, 각각. 우리 각자에게. 우리 여러분의 얼굴이 서로 다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다름은 우리 모두가 구원 얻은 그 똑같은 무게에다가 누가 방언을 받았다, 누구는 방언을 못한다 해서 이 저울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것도 은사로 구원을 무게를 좌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구원이 큰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감격만으로도 우리는 그냥 어찌할 수 없는 뜨거운 열정 속에 사로잡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2단계로 방언받아야 되는구나. 아, 방언받았으니까 이제 뭔가 좀 영분별하는 은사를 또 하나 이 장착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각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일하시니 각자가 다 다른 거죠. 어떤 우리의 자람이 다른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성질이 다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확인하는 것은 아, 우리 가운데 지금 성령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은사의 정말 목적은 7절에 가니까 유익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은사를 주심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유익인 것이에요. 누구의 유익이겠습니까? 내게 은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나에게 유익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까지 볼 때 계속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고 그 생명력이 자라서 나로 말미암아 함께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걸 강조했잖아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각자 다른 은사를 주심은 그 다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하나 되어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방언하십니까? 방언은 상당히 개인적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할 때에는 정말 왜냐하면 옆에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은사는 공동체적입니다.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새벽 예배라고 하는 독특한 상황이 있어요. 반복적이죠. 매일 반복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하는 것도 반복적으로 하게 되죠. 분위기도 반복돼요. 제가 부교역자로 있을 때에 새벽 예배에 한 이제 그 늘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시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토요일 날 나오시는 분이 있고 매일 나오시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는 토요일 되면 아 그분들 나오시니까 또 그런 분위기가 또 달라져요. 기도 분위기가. 그러나 평상시에 매일의 기도는 일정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도 그렇고 제가 여기 앉아있으면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타이밍도 뭐 제가 거기 집중하고 기도 안 하는 게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여기 있으면 여기 밑에 뚫렸잖아요. 찬바람이 쏙 들어옵니다. 그러면 누가 나갔구나 들어왔구나 이게 이제 문소리도 그렇고 어떤 분위기가 익숙해요. 그래서 전혀 기도에 방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어떤 이제 새벽 예배를 하는데 한 이제 어르신들 해서 몇십 명이 모이죠. 늘 오신 분들이 와요. 그분들의 기도 시간도 대략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한 30분 지나면 3분의 2가 다 나가시고 좀 기도 오래 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를 꼭 지켜서 하니까 뭐 그분들이 방언을 해도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막 이곳저곳에서 방언하면서 기도하면 더 기도의 힘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전혀 모르는 분이 한 분이 들어왔어요. 예배 때. 목사님 설교인이 전 뒤에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는데 어떤 분이 새로운 분인가 이렇게 했는데 불을 끄고 이제 음악 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큰 소리로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로 좀 세요. 부드럽지도 않고. 그래서 온 이 교회 전체가 막 울릴 정도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서 기도가 안 되죠. 딱 보니까 어르신들이 평상시는 20, 30분 하신 분들이 5분도 안 돼서 다 일어납니다. 다 나가버리세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지만 이것이 이 교회라고 하는 새벽 기도라고 하는 공동체적 입장에서는 그것도 전혀 새로운 사람이 저렇게 와서 하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뒤에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끝날 때를 기다렸습니다. 오래도 하시더라고요. 다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강대상에 늘 계시니까 목사님 뭐라 안 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한 시간에 걸쳐서 방언으로만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정리하고 나가시니까 제가 먼저 나갔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전혀 처음 보는 분이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늘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오늘 기도 안 하고 다 나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언을 그렇게 크게 기도하시면 기도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매일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더니 그 뒤로 한 번을 못 봤습니다. 안 나오시더라고요.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방언은 어떤 개인적이에요. 그러나 다른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은 보면은 교회 안에서의 방언도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익숙함과 서로 이해와 목적이 같은 기도와 또 함께 늘 이 에브리 루틴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유익해요. 그런데 다른 어떤 은사들은 대부분의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은사가 나를 위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런 은사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남다른 어떤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으로 교회 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 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 사람을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셨구나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 섬겨요. 우리 교회에서 잘 섬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 성령께서 저 사람을 우리 몸된 교회 안에서 섬기도록 이끄셨구나. 은사를 받았구나. 이것인 것이죠. 섬기는 은사 제껴두고 왜 다른 신령한 신비스러운 은사만을 고집하십니까? 다 똑같은 은사인데. 그래서 여러분 목적은 서로의 유익, 세워주고 생명을 유지해주고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을 두고 전에 예수 안 믿던 친구가 예수 믿는 것을 두고 우리가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불편해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같은 구원 얻은 사람이 저 사람이 방언받고 나는 안 받으면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불만족스러워요. 뭔가 내가 손해본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구원만큼 큰 은사는 없습니다. 그 구원의 무게를 움직일 수 있는 또 다른 은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 플러스, 구원은 누구나 얻었으니까 구원 플러스 알파, 이거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북미 오순절, 이 오순절주의는 우리가 읽었던 12장 8절 9절, 10절에 나오는 은사의 아홉 가지를 초월적인 특별 은사라고 규정해 놓습니다. 이것만 초월적인 특별한 은사다. 초자연적인.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각자의 우리의 다름처럼 은사도 다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 개발이란 말이 다 틀린 말 아니지만 옳다고 할 때는 어떤 말이냐면 내 안에 구원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전에 몰랐던 어떤 특별한 나의 성품이 발견되면 그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전에는 내 성품이 소심해서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뭔가 좀 다른 그 소심함을 통해서도 어떤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이죠. 그래서 저마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각자의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 것을 비교하거나 또 그것을 얻고 싶어서 뭔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은사만으로도 충분히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다양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다양함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이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교회를 떠난 그 모임이든 집회든 거기에서 은사를 받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은사가 확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우리의 더욱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 교회의 하나됨, 성장, 온전함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서로를 보면서 서로가 서로의 그 은사를 통해서 아, 하나님이 저 지체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부엌에서 일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분들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저런 모양으로 일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어떤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계심을 확인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옆에 계시는 분을 통해서 그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 아, 저분은 저렇게 위로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확인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자기 자랑이나 자기 영광을 위해서 고급한 이 같은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이 성령의 은사를 어떤 저급한 초월적 현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랑의 수단으로 삼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는 4절부터 11절을 좀 더 본문을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크기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은사를 나누어 생각했던 우리의 이 잘못된 생각을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신비적인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매일의 삶이 바로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그걸 확인하며 산다는 삶, 산다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받은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에 열심히 내시고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묵묵히 그 고통을 다 감당하시며 결단코 하나님의 아들됨의 특권을 이용해서 그 권한을 쉽게 넘기지 아니하신 순종하시고 신실히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당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에 묵상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마음껏 찬양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목적을 분별하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부활절 아침에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결단은 온전한 순종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다른 은사를 우리가 잘 사용하되 오로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이 가장 큰 은사이요 또 남달리 허락하신 그 은사는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 세우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나를 나의 자랑이 아닌 우리 성도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시고 그 일들을 사모하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물어.